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중간 부분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21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20장 내용 살펴보았죠. 크게 보면 13장부터 19장까지 압살롬 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0장 세바 반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까지로 하나의 단락이 끝이 나고 지금 이건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보는 21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벌어진 사건을 볼 거예요. 짧게 본문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 기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몇 년경인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윗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도피 생활하던 때 뭐 그걸 다윗의 시대라고는 안 하겠죠.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다 완전히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예요. 다만 이 본문을 쭉 읽고 사건들을 읽다 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게 다윗이 노년 때 벌어진 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이 20장 나오고 21장이 나오니까 우리는 쭉 읽다 보면 압살롬 반란 끝나고 세바의 반란도 끝나고 그 다음에 21장 사건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21장 사건은 느낌이나 그 뉘앙스가 세바 반란 이후가 아니라 다윗이 젊었을 때 벌어진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저도 그런 생각인데, 아,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21장부터 나오는 사건은 다시 왕이 된 다음에 초창기 때 벌어진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기에 명확하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초창기 때 벌어진 사건을 굳이 이 뒷부분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러이러하게 처리를 했고 이런 것들을 뒤에 기록해 놓는 것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압살롬 사건, 세바의 사건, 또 다른 사건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윗 시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특징인데요. 일단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 여러분이 본문에서는 기근이 있었다는 기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농사짓기 어려웠다 이런 뜻이었겠죠. 하지만 기근이 있었다는 이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기근만 설명한 거지만 현실은 기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 분위기 안 좋고 경제가 쪼그라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이러니까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들이 생기고 기타 등등 여러 부수적인 다른 결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기근은 전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지껏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만났던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아니고 기근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여지껏과 다른 종류인 거죠. 종류 자체도 다르고 해결하려고 할 때도 방법도 좀 달라요. 전쟁을 할 때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기근이 생겼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하늘에서 기근이 있는 거니까 하늘과 맞짱을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있었던 고난과는 다른 종류예요. 다윗은 여지껏 끈질기게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해결하기 어려운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만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기근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건 죄 때문에 생긴 심판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태껏 만났던 어려움들을 보면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전쟁을 했지만 쫓겨다녔지만 그게 다 다윗 자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것이지 심판과 형벌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달라요. 이 기근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을 만난 거죠. 여튼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1절 뒤에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선택 방법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태도로 혹시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간구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에 중요하고 큰 문제가 생기면 왕들이 옷을 배옷으로 다 갈아입죠. 머리를 헝크르고 재를 무릅쓰고 재를 다 뿌리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곤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또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종종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상세히 기록해놓으면 좋을 텐데 하는 부분인데 3년 동안 연거푸 기근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언제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 기근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2년째에 간구했을까요? 3년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3년 맨 마지막 부분쯤 가서 간구를 했을까요? 언제 간구 시작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기근이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그냥 간구했더라면 뭐 오랫동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정답인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정석대로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비록 심판으로 여지껏 당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참 묘한 대답인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응답을 잘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죠. 그 응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죠.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게 응답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를 안 주십니다. 비를 안 주시고 왜 지금과 같은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피를 흘렸다. 사울이 기부한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앞에서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형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기근이 3년 연거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을 다윗에게 다시 넘겨주세요. 이제 네가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자. 넌 어떻게 할래? 이제 이게 다윗에게 해결점을 이제 맡겨놓으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부수적인 설명이 나와요.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부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리고와 아이가 함락되는 모습을 보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기본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거 전쟁했다가는 우리가 다 전멸당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거짓말을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랑 조약을 맺고 서로 죽이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맙시다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조약을 덜컥 맺어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은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렇지만 조약은 조약이다. 너희가 맹세한 건 맹세한 것이니까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 죽이자고 살려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깨고 기본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기본 사람을 죽였느냐 하고 사울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3년 연거푸 기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사건이 시작된 사건의 발단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3년 연거푸 기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내가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기근을 만난 겁니다. 이게 죄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이 젊은 시절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왜 이거를 여기다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 앞부분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죠. 세바의 반란이 있었죠. 왜 다윗이 반란을 만나서 도망다니는 지경이 되어야 했을까요? 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이지.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우연히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과거에 범했던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압살롬 반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하셨다고요.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비밀리에 이 밧세바를 취했지만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이 성폭행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반란이나 세바의 반란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만난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네가 저질렀던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네가 그런 형벌을 받은 것이다. 일정 부분 이렇게 설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왜 현재의 기근을 만났는가? 이거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당했던 고난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만난 심판과 형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악 때문에 이런 형편을 만났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형편을 만났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다윗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울의 죄 때문입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다윗 시대의 심판과 형벌이 임한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시대에 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아 내가 그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 있었던 지도자 사울이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사울이 죄를 짓고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심판과 형벌을 지금 내가 당한다. 이걸 과연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만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요? 사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다윗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겪곤 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쁜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나쁜 결과들을 다 물려받았죠.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지경을 당해야 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 전까지 이런저런 정치를 하고 경제적인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일은 그때 저질러졌어요. 근데 당하는 결과는 지금 당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 또 그 뒤치다꺼리 일정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현재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저질렀던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결과를 당해야 되는 때들이 있는 거죠. 이건요 정권이나 이런 것들 차원만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어요. 근데 그 뒤치다꺼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는가?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이제 해결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 현실이 내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남편의 죄 때문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하튼 심판으로서의 기근을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픔과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그러면 그 결과를 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그러면 그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재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잘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당하고 있는 고난인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고난인가? 잘 참고 견뎌내야 되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건, 내 부모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건, 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건, 여하튼 나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겨난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일단 잘 이해해야 되고요. 사실은 해답은 똑같죠. 고난이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어찌 보면 정석으로 행동했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심판을 당하건 참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금 본문처럼 다시 도망가기 전에 혹은 도망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히 간구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쭙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갖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상황과 현실을 적절하게 잘 판단하지 못할 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무엇이건 늘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결정해야 되는 모든 사항들,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문제 다 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맑은 날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올 때에, 또 형통한 날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복을 받는 날이 아니라 때때로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을 당해야 할 때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